4월달은 부활의 계절이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또 고난주간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에 관한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4월 첫 주 맞이하면서 고난의 결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뜻이죠. 또 우리가 전교인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요.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그런 또 내용도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또 오후에 또 각 반별로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환경이든지 또 고난이 늘 우리 안에 파도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 고난은 우리 인생과는 아주 필연적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자녀 되어진 그 표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또 천지의 주재이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아무 고난도 고생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연약한 부모의 부모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죠. 아무도 그것을 바랬거나 기다렸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면,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것은 짧게 지나가는 고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길게 10년, 20년 또는 한 평생을, 또 어떤 이들은 나면서 생을 마감하는 죽는 날까지 그 고난이 계속, 한 고난이 연결되어지고 또 계속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혹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드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이 곤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심마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그 어린 나이에 70년대에 별로 잘 그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환경 속에 어머니에게 끌려 이런 저런 뭐 옛날에 부흥회를 보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곳을 뭐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막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로 그 모여서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뭐 다반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주로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물론 뭐 병을 고치고 또 예수 믿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잘됨의 소식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절에는 굉장히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였고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그런 그 교회사 책을 보면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시절에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됐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간증들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마취 상태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실제로 잘 됐고요. 그런데 이런 그 편협한 복음이 이제 어디에까지 우리가 이제 장성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환경 속에서 그냥 암암리에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역전현상을 일으켜서 부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가난하면 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진작이 되어져서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병약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성경에도 뭐 그런 거 예들이 이렇게 있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성도들이 자기 아픔에 대하여 내놓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우리들의 아픔의 문제들을 내놓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홀로 아프거나 몇몇 아는 분들과 또는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마치 무슨 그 암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병나면 하나님께 다 저주받은 거다.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또 그 부모에게 또 이렇게 퍼니시먼트를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등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도자 성경 공부 때 잠시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도 어디가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디가 심히 아프거나 잘못되어지면 성도들은 모두 다 물론 이게 뭐 우리 교인들은 다 불쌍히 여기겠지요. 그리고 다 이렇게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다만은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숨기는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치셨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목사도 하고 성도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특별히 고매하신 분들은 가정의 문제들을 내놓지도 못하고 끙끙 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커뮤니티에다 줬고 또 이 모임 중에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르르면서 보니까 그런 그것을 우리는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전제 아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냥 익혀지고 또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쉬쉬쉬쉬 하는 잘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자랑할 만하고 잘못된 것은 다 쉬쉬쉬쉬 해야 하는 그런 그 악한 사단의 마수에 걸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매줘야 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통의 결국이라고 하는 고난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와 고난 또는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과 흙이 엉켜져서 진흙이 되어진 것처럼 고난과 그리스도, 고난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디 물렁물렁한 진흙에서 우리가 물을 추출해낼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1세기, 지난 100년 동안의 순교자가 예수님 오시고 예를 들어서 AD 1년서부터 지난 100년 전까지 순교한 사람의 양보다 지난 1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그 100년, 지난 100년 사이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물론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해서 뭐 그런 그 뭐 드러나지도 않게 돌아가신 분들도 순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그 통계청에서, 기독교 통계청에서 통계한 것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순교한 분들이 16만 6천 명이래요. 16만 6천 명이 지난 100년 안에 그냥 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16만 6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매년 1.4% 1.24%씩 그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측을 해보면 2025년도에는 순교자가 21만 명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받는 이 고난은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살기 편한 환경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견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지금 한 74억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그 20억 정도 된다고 한번 그 대략 2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중에 그 20억 중에 한 80%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한 2억 정도만 2억 정도 그런 정도만 정말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같은 이 형편 속에 환경 속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럭셔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온도를 착착 맞춰가면서 우리의 구미에 맞춰서 우리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0% 이상의 성도들은 오늘도 교회를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저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물러가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물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그냥 태생적으로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혹 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위기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10명의 종들에게 한 드라크마씩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한 드라크마는 100데나리온쯤 되는데 노동자가 100일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1년 연봉의 3분의 1 정도를 10명에게 주어서 각각 장사하도록 놔두었더니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개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드라크마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다섯 데나리온을 남겨서 갖고 와서 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혼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의 끝에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칭찬을 받았고 1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7명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세계를 놔두고 이 세계가 이렇게 뭐 70억쯤 되는데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향한 그 당시에 유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을 광의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협의로 정말 내가 그 20% 안에 내가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우리가 천국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저 그냥 세례를 한번 그냥 물을 그냥 뭐 그냥 한번 그냥 뭐 받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것은 고난, 고통과 아주 직면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 집에 태어나면 고난을 그냥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집에 멕시코에 가보니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그 사카틀리카나 뭐 알꼬문가나 뭐 아미스틀란이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하여튼 틀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면 다 가난하고 다 산골이에요. 다 시골이에요. 그런 그 틀란 지역에 가서 그 애들을 보면은 그냥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침부터 무슨 그냥 뿜빰뿜빰뿜빰 소리만 나면 아침부터 술병을 들고 아침부터 어떻게 술을 먹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부지런해서 여자가 가정 살림을 하는 게 보통 그 그냥 멕시코에 그 뭐 멕시코를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경험해 본 그런 그 지역들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정말 나라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 잘못 만나 갖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주입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복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것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역시 예수와 고난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되다, 예수님이면 편해진다라고 하는 이 등식인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이 가르쳐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때로는 좀 더 있는 것들, 안락한 것들, 더 많이 주신 것들은 나 편하자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나 특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 내게 성부, 거룩함에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그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거예요. 탈란트의 비유나 여기에 드라크마의 비유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계수하지 않아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네가 내 팔이 되거라, 내 발이 되거라, 내 눈이 되거라, 내 입이 되거라, 나의 마음이 되거라, 나의 어떤 그 귀가 되거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지방에 전쟁이 나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참 그 마을에서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의 이 동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상이 뭐 총탄을 맞고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특별히 두 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없어져 갖고 전쟁이 끝난 다음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모아서 다시 이 똑같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만듭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놔두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다 무엇을 썼냐면 예수님은 지금 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밑에다 써붙인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손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손 빌리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마을이 예수 마을 됐다고 하는 그런 그 일화를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솜씨 저런 솜씨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들이 너는 나의 머리가 되거라 너는 나의 눈이 되거라 너는 나의 소리가 되거라 너는 나의 손이 되거라 너는 나의 발이 되거라 너는 나의 지갑이 되거라 너는 나의 마음이 되거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셨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곧 복 잘됨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은 뭐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아이고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잘 못되거나 좀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 없는 저도 고등학교 시절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뭐 서울대학이나 가고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사관학교나 가고 그러면 그냥 뭐 잔치 난리 났어요. 교회가 자랑이에요. 목사님도 그냥 특별히 개만 내 앞에 내와갖고 그냥 그 개만 칭찬하고 무슨 뭐 그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냥 대충 무슨 뭐 그냥 삼류학교 가면 그냥 대면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민 와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서울대학 들어가면 어디 지방에 막 마을 입구에다가 막 아무개 자식 무슨 서울대학 법대 들어갔다 그러면 아, 그거 진짜 지금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보면 진짜 그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 살진데 고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제자가 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니 무슨 훈련이니 하는데요 이름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이어야 해요. 제자이어야 해요. 물론 성도나 제자나 같은 말의 풀이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교인도 아니고 그냥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뭐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사도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제자의 제자인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요. 순교를 당할 때에 정말 모두 다 피신을 가는 가운데 그 서머나 교회의 그 폴리갑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령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때 나이가 86세였다고 해요. 그가 로마 병령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그 예수님께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단 말이냐. 나를 빨리 처형하라. 그래서 처형하려고 그 폴리갑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내게 못질 하지 말아라. 내가 못질을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못질을 한 것처럼 꼼짝 않을 거다. 그래서 못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화형식을 하는데요. 나무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그 나무 곁에 불을 지르는데요. 불이 이 폴리갑을 태우질 못하는 거예요. 불이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불이 살아야 되잖아요. 불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 안에서는요. 그 로마의 군사가 폴리갑을 칼로 찔렀다 그래요. 찔렀더니 그 피가 쏟아져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불을 다 껐다는 게.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그 모습.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참 이렇게 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 폴리갑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감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 순교자가 되다니 이 감격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비단 그냥 그 세계 교회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요, 정말 그 일본 순사들이 우리가 정말 고매하고 인격으로 일본 순사도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동안 일본 신사가 저쪽 언덕배기에 있는데 이 사거리를 지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그 신사를 향하여 쳐다만 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사에 참여한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고개 까딱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가서 결국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몇몇 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이런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신앙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참 이 고난이 없어진 고난이 없어진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제 편하려고만 하는 성도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성도들로 이제 교회를 그득그득 채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너무나 사치스러운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난이 자기에게 오는 그 예수를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게 안질이 걸려갖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실명이 됐다 그래요. 너무나 극심한 뭐 그 당시에 뭐 안경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필사해 주지 않으면 그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그 허약한 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눈을 고쳐달라고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함으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고난은 여기에 그 영어 성경은 messenger of Sata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만 오늘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그 어려움들, 고통들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연약할 때마다, 그 눈이 자신을 찌를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았고 뭐 사역적으로나 자기네 태생적으로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사단의 사자, 곧 messenger of Satan, 그것이 자기를 찌를 때마다 아,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좌절하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그런 그 증표로 삼았던. 그래서 내게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그 12만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처치했다면 우리가 했다고 I did it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300명이 그 많은 군사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300명까지 낮춘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다 강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환경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해요. 고난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내가 뭘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하다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시기 위하여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어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쓰시는군요. 아브라함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족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처음 뽑으실 때 그는 너무나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세계 중에 가장 빈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빈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 우리의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의 현실들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오히려 여기 기뻐하라 말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